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식구 여러분.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사라 자매님, 은미 자매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은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네, 목사님.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장면에서 시작하잖아요. 이건 단순한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다윗은 정치적인 기반만이 아니라 영적인 중심도 이제 그곳에 세우고자 했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것을 잃어버린 채 진정한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 가장 핵심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화려하게 쌓아가는 것 같은 것이죠. 무언가를 잃어버려 본 적이 있으세요? 네, 저는 최근에 아끼던 그 원주필을 잃어버리고 그 원주필이 있었던 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씁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그 관련된 그 장소에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뭔가를 잃어버릴 때 그 상실한 그 빈자리. 다윗은 어쩌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던 자리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마다 아, 여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지 않으면 다윗 안에 있는 그 빈자리, 빈마음, 그 상실의 슬픔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어쩌면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된 민족에게 법궤가 돌아오는 날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면서 이 법궤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에 돌아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법궤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리고 이스라엘과 공유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과의 경험이죠.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읽고 나눔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8절을 읽어주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서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낙원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서두리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법궤를 옮기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웃사가 죽게 되잖아요.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열정과 사모함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의 법도 질서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길 건너편에 있다고 해서 빨간불에 달려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신호등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 때와 움직임을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방법을 결정해 두셨어요. 언약궤 법궤를 이동할 때는 사람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말씀해 놓으셨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가져왔던 방식, 이방 민족이 사용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공부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이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만두시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구나. 그냥 이방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속상하죠. 다윗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했으니까. 민수기 4장에 따르면 정확하게 고핫 자손의 어깨에 운반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새 술에 실은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네, 이것은 블레셋의 방식이었고 법궤를 반환할 때 블레셋이 썼던 방식입니다.
좋은 의도가 있어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면 결국 비극을 낳는다는 거네요.
네, 웃사는 좋은 사람이었겠죠. 여기서 우리는 그냥 착하고 선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일반 은총적인 어떤 다른 세상의 세계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보존하시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웃사가 언약궤에 손을 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인간이 통제하려고 하는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머문 동안 그 집의 사람들 그러니까 아효와 웃사, 아비나답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냥 계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언약궤에 관한 말씀을 연구하지도 깨닫지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경배하지도 이렇게 상호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이것은 블레셋이 가져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갈게 하면 되는 그래서 웃사는 언약궤를 만지는 것에 급하니까 자기만의 방식대로 서둘러서 언약궤를 움직이는 언약궤를 멈추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오베데돔의 집 사람들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언약궤와 그 집 사람들이 관계를 맺어요. 그 앞에서 노래하고 머물러 경배하고 언약궤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집에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머물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오베데돔 집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웃사는 관계를 맺지 않은 채 어떤 대상화를 했다라고 표현하면 좋은데 자기 중심으로 언약궤를 상대한 것입니다. 그가 자라는 동안에 언약궤는 그냥 집에 있는 상자였고 유물이었고 보물이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지는 않았던 것이에요.
아, 네. 그럼 목사님, 다윗은 웃사가 죽은 후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날에 말하되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참 인간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네.
분노와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멈추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당황했고 하나님께 실망도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타작마당 앞에서 소가 멈췄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만약에 웃사가 경망스럽게 언약궤 손을 대지 않았으면 그냥 정말 그 타작마당 앞에서 멈추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멈춰섬에서 다윗이 자신을 성찰하고 해석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웃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큰 두려움을 경험하고 여기서 멈추어야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다윗은 굉장히 망신스러웠겠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내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내가 가짠가? 내가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내가 지금 모든 사울의 추종자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야.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어. 라고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윗에 있었겠죠. 우리가 100%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사실 그 마음의 이면에 마음의 그림자에는 나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너희도 봐. 이제 너희도 나를 좀 인정해. 라고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을 보려고 하면 아, 나 가짜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가 목사지만 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야 라고 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의 이면의 그림자에는 아, 나도 좀 훌륭한 목사라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나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설 때 제가 51대 49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51이라면 49만큼은 이런 자기중심적인 이런 이기적인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49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9를 보면 제가 가짜 같죠. 아, 나 진짜 사꾼이 다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51을 보면 아 그래도 하나님 섬겨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없었겠어요? 다윗도 사람들에게 사울의 추종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고 싶은 자기 증명의 욕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멈추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윗의 마음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여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그 타작마당 근처에 있는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져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실망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고 왕궁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나오지 않아요. 다윗이 매일 다윗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는데 3개월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게 참 얼마나 하나님께 실망했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직면해야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어쩌면 이 타작마당은 다윗의 내면을 타작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그 이 풍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하나님께 참 실망했던 적이 가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뭔가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열정과 그리고 나의 어떤 인정 욕구들이 가미가 돼서 그런 것들로 열심히 하는 것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나의 지금이 하고 있는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다라는 물론 그런 마음이 맞아요. 귀하기도 하긴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함으로 얻게 되는 인정과 교회에서 바라보게 보여지는 그 시선들이 또 있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마음이 이렇게 상반되게 좀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열심히 닿기도 하지만 닿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마음이 좀 힘들어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딱 다윗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예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런 경험을 종종 했었는데요. 이게 참 기도가 저는 믿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빨리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신앙의 믿음이 더 커졌는데 그 후에 그 경험을 하고 나서도 제가 계속 기도를 했었죠. 근데 응답을 안 해주셨다라고 제가 판단한 게 그 결과가 그렇게 제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 하나님이 저를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게 아닌가. 네, 그러면서 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믿음이 좀 더 좋아지지 않았나.
네.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것은 사실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냥 저 의자와 어떤 관계를 맺지는 않잖아요.
네.
인격적인 게 아니라 사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이제 감정을 교류하고 서로의 뜻을 확인하고 그리고 각자의 시간에 맞춰주고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고 이런 상호작용을 경험한다는 뜻인데 하나님과도 우리는 마찬가지 관계를 맺어간다라는 것이죠. 아까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그런데 또 결과를 새로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관계의 모양이죠. 관계의 방식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실망할 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는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하실 수 있을까요? 있죠.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실망을 넘어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아주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을 우리가 완벽하고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다윗 안에 있는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들 또 자기 증명하려는 욕구들 원수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들 이런 갈망과 결핍들이 다윗을 형성해 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정말 지치는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되었으니 이제 정말 위대하고 훌륭하게 멋있게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멈춰라라고 하신 거죠. 그때 다윗이 너무 실망한 마음으로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고 오베데돔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그 안에서 찬양과 경배와 기쁨과 환호의 소리가 가득하고 이런 이야기가 다윗의 집에까지 들려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으며 다윗은 여기에서 멈춤의 영성을 배웁니다. 자신의 열정이 하나님의 거룩을 앞서선 안 된다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는 그 방식을 그 속도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5절을 읽어주세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겨의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네,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머문 3개월 동안 그 집에 복이 임했다고 나왔잖아요. 저는 이 구절이 참 감동적이에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받아들인 집에 복이 임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집안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죠. 오베데돔은 아마도 레위인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는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준비된 마음으로 법궤를 맞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누구에게나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축복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맞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두려움 이후의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다윗은 웃사가 죽은 후 하나님을 무서워했지만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으니까요.
네, 오베데돔 입장에서는 웃사가 죽은 이후에 법궤를 받았으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잘못 건드리기라도 하면 우리 모두가 죽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용기 내어 경배하고 엎드렸을 때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오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경외감과 깊은 친밀감이 공존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베데돔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기뻐하여서 언약궤를 옮기는 이 다윗의 여정 안에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나아갈 때 모든 가족이 자기 집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장막에서 문지기처럼 거주하는 이사를 감행하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하루가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시편의 고백이 바로 오베데돔의 삶이었어요. 3개월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의 삶을 통째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오베데돔은 언약궤를 언약궤라는 어떤 물질적인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종교적인 우상으로 여기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소문을 듣고 깨어진 마음을 일으켜 용기를 내고 다시 나아가지요.
네, 다윗이 다시 법궤를 옮길 때 이번에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옮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동행할 때 동행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맞춰야 되고 속도를 맞춰야 되고 보폭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나님을 따라오시라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주인이 누구인지 착각한 동행입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라 자매님, 은미 자매님 같이 기도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뜻과 또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를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경외와 두려움으로 서게 하시고 다윗처럼 최선을 다해 춤을 추며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언제나 순전한 사랑과 겸손으로 주님을 높이며 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우주의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 오늘 다윗과 오베데돔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결정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아끼고 계시고 사랑하기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아끼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중 식구들 언제 어느 때에든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오베데돔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주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미서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그냥 평온한 일상을 보내다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저는 북조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에 있는데 거기에 많은 청년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북조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에 많이 놀라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하자매는 어떻게 지냈나요?
네, 저는 요즘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면접도 봐야 되니까 그런 연습도 하고 자소서도 또 열심히 쓰고.
자소서가 뭐죠?
네, 자기소개서입니다.
아, 네네.
네.
그렇군요. 네, 또 각자 바쁜 삶을 살아가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또 일들을 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참 좋습니다. 또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조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자, 3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2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2장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나왔었는데, 자, 혹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목사님. 첫 번째 사건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었고요. 혼인잔치가 진행되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셔서 결혼식에 더 큰 기쁨이 찾아왔었습니다.
네, 그렇죠.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고 했었는데 기쁨이 사라져가는 결혼식에 새로운 포도주로 인해서 더 큰 기쁨이 찾아온 일이 있었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있던 장사꾼들을 쫓아내셨던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하에 사람들의 믿음을 이용해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있었던 장사꾼들을 쫓아내셨던 사건이 나왔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한 두 사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과 또 성전 정화 사건은 서로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가지고 있는 의미는 비슷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어떻게 비슷하다고 했었나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사건에서 정결법을 위해 물을 채워두었던 돌 항아리가 이스라엘의 율법을 상징한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에서는 성전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두 사건 모두 유대인의 율법과 그들의 제사, 그들의 예배에는 생명이 없음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생명 없이 형식만 남은 율법과 제사에 진정한 기쁨과 생명을 전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 이 장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법, 유대인의 성전이라는 단어로 공통된 주제를 말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었다는 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네,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공통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주제를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마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3장에서도 동일한 방법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자, 이제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1절 말씀을 보니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도 익숙한 표현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혹시 보이나요?
네, 목사님. 여기에서도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하고 있네요.
네, 아주 잘 찾았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라고 했었고 자, 성전 정화 사건에서는 이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었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여기에서도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문학적 기법이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같은 기법이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한계와 모순된 부분을 말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혼인잔치에서의 사건에서는 유대인들이 고집하는 정결 예식의 한계를 성전 정화 사건에서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켜오던 절기의 한계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유대인 지도자를 대표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의 한계에 대해서 꼬집으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문자로 된 글로 읽다 보니까 이 말을 할 때의 어투나 또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가 하는 말의 내용을 표면적으로 보면은 어떤가요?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나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나요?
그냥 읽었을 때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렇죠. 하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한 가지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2절 처음에 나오는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는 것을 통해 뭔가 말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여기에서 밤은 단순히 시간으로서의 밤을 지칭한 것을 넘어서 지금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진지하게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밤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을 붙잡고 자기들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고집스러운 전형적인 유대인 지도자의 대표로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를 생각했을 때 2절 말씀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비아냥거리면서 말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도 있겠죠.
문학적인 기법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걸 알지 못한 채 적혀있는 글자만 읽고 또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특히나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문학적 기법을 종종 사용하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한 이야기 안에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2절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여기에서도 앞에서 종종 등장했던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네, 표적이라는 말도 유독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표적 또한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데 여기에서 니고데모가 말한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건가요?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가 세 가지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자, 사탄이 제일 처음 냈던 시험이 어떤 거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첫 번째로 냈던 시험이라고 하면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했던 시험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때 사탄이 낸 돌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했던 시험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줌으로써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인정받는 길을 걸어가라. 대신 딱 그 정도에만 머물러 있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딱 그 정도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찾고 그것들을 섬기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소원, 방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떡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상 자체가 좋아서 섬기는 것보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줄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을 찾고 섬기는 것 같습니다.
네, 사탄은 예수님도 바로 그 정도의 수준으로 다른 우상들과 같이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수준으로만 머물러 있으라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를 거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지금 당장 주림배를 채우는 곳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그들에게 떡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이 땅에 오신 거군요.
네, 그렇죠. 자, 이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사탄의 시험이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진 않지만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또다시 소원만 이루어주시는 예수님으로 머물러 있을 것을 요구하는 숨겨진 시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표적을 보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충분히 인정하고 환호하고 있으니 그쯤 하라는 의미인 건가요?
네, 맞아요. 하지만 마태복음 말씀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또 그들의 박수 소리를 듣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실 걸 밝히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단순히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기 위해 왔다라는 것을 밝히시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난다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번역된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만 생각하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거듭남의 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헬라어의 의미를 생각하면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거듭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다는 것도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의미인데 아마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을 볼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네, 니고데모도 똑같이 질문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때도 아마 니고데모는 비꾸는 식으로 예수님께 묻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까?
말투만 보면 예수님께 정중히 질문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던 건가요?
제 생각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니고데모는 그리고 니고데모가 대표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 한 번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 그런 게 어디 있냐?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거듭났다라고 하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특권의식이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러한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너희의 혈통, 너희들의 지식, 너희들의 율법과 절기를 지키는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자, 여기에서는 세례의 의미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세례를 받을 때 사람이 물속으로 잠기는 건 죽음을 상징합니다. 물속에 잠기는 순간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던 자가 물 위로 다시 올라오게 되었을 때,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물렀었어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성령을 통해 하늘과 연결되는 것,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거듭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다시 태어나는 자가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알 듯하면서도 조금 헷갈리네요.
나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자, 저는 남조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국적이 남조선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만일 미국으로 넘어가 거기에서 새로운 국적을 얻게 된다고 하면 남조선으로서의 저의 국적은 사라지고 새로운 국적을 얻음으로써 저는 미국인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목사님.
마찬가지로 사람은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 땅의 국적을 가진 자가 돼요. 여기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바리새인이든 세리이든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다. 그런 착각 속에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어떤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든 또 어떠한 지식과 율법과 절기로 지키고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땅에 속한 자이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을 통해 이전의 국적, 땅의 국적은 사라지고 성령을 통해 새로운 국적, 하늘의 국적을 얻어야만 한다.
국적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어떤 의미인지 잘 알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소자매는 이해했지만 니고데모는 이러한 예수님의 설명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니고데모는 철저하게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여태껏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9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의 말씀에 말문이 막힌 니고데모는 따지듯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 이러한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기의 지식을 또 자기의 혈통의 특별함을 자랑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수치스러운 책망을 듣게 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런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런데 저 방금 했던 예수님의 말씀에서 좀 뭔가 독특한 부분이 보이지 않나요?
독특한 부분이요? 글쎄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 예수님이 혼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마치 복수의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그러네요. 왜 갑자기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신 건가요?
예수님께서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니고데모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영적인 실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계세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스가랴서 7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등을 돌리며 귀를 막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과 예수님 본인께서 전하는 말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과거의 선지자들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니고데마와 같은 유대인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과거 그들의 선조들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12절에서 우리라고 하셨던 건 구약의 선지자들과 또 예수님 본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너희의 선조들처럼 니고데모 너도 선지자와 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과거로부터 이어진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완악함을 지적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어가세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드러내놓고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인지 밝히십니다. 모든 사람이 땅에 속한 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다. 또한 광야에서 노뱀이 장대에 달려 장대에 달림으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들을 살렸던 것처럼 하늘에 속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도 내가 장대에 달려 죽게 되었을 때 그런 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를 살리기 위함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니고데모는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래서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에 만족하며 살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가 아닌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작정하시며 그 이유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생각해보면 니고데모와 사탄의 제안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렸을 것 같아요. 누구나 칭찬받고 환호받는 것에 머물길 원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머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걸 작정하셨다고 하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네, 미소담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가 아닌 장대에 달리는 걸 선택하셨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 때문에. 자기 백성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 안에 새기면서 니고데모와 같은 완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멘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유대인의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또 북주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 있으면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소자매는 어땠나요?
저는 오늘 니고데모가 율법에 의하면 매우 유대인들의 지도자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인데 단순한 지위나 뭐 그런 종교적 지위나 지식과 상관없이 그런 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자신도 삶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변화시키고 새로운 마음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지하자매는 어땠나요?
저는 정말 예수님께서 너무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유혹하고 정말 사탄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러한 말을 듣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너무 힘드셨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그들을 위해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께 정말 저희의 언어로 감사하다는 표현이 정말 모자랄 정도로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만일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들의 환호에 만족하신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아쉬울 게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이유, 우리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또 북주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북주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